6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제 제 아내랑 이제 그때 아주 한 살짜리 아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아이 제 아내가 아이 키우면서 좀 이렇게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수요 여성 예배 다니면서 참 많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참 우리 가정이 참 복되게 회복하는 경험을 해서 수요 여성 예배는 늘 저한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우리 가정에게 있습니다. 우리 박형 목사님 오시고 제가 이제 공동체 곳곳을 이제 심방하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들을 지금 되게 만지고 계세요. 각 가정들을 주께서 따뜻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막혔던 모든 담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화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들이 정말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생기가 돌듯이 각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교회에 각 가정들을 이렇게 세워 가실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다.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행하고자 하신 일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은혜와 그 은총이 충만해질 것을 꿈꾸시며 또 수요 여성 예배로 모이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섬기시고 사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33장 1절 3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쇠락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결국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일관되게 유다의 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였고 또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과 아주 맞서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예언했죠. 그의 대가로 예레미야는 아주 처참한 삶을 40년 내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늘 함께 하셔서 52장에 다다르는 방대한 양의 예언을 그의 입에 두셨죠. 하나님께서는 늘 그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어떠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때리는 대로 다 맞았고 갇히는 대로 다 갇혔고 또 마침내 그의 생의 마지막은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하나님은 그와 늘 가까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기적과 이사 없이 삶의 고난을 몸으로 다 담당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의 말이 나오는데 서기관 요나단의 그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여러 감옥에 갇혔는데 특별히 거기에서는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막 밧줄에 매달려서 웅덩이에 던졌는데 뭐 물이 없었더라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요나단의 그 웅덩이가 얼마나 아주 악독했냐면 웅덩이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실제로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끌려 나왔는데 그의 또 그때 왕 시드기야한테 또 말씀을 전하니까 시드기야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수 있냐 그러고 감옥에 가둬라 라고 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딴 감옥은 다 좋은데 요나단의 감옥만은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 나는 거기는 정말 보내지 말아달라고 아주 애골복골합니다. 내가 다갈 텐데 요나단의 거기 감옥은 내가 못 가겠다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 안 되고 딴 감옥에 넣어놓고 하루에 빵한 조각만 줬죠. 그럴 정도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삶의 고난은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아주 현장감 있고 정말 그런 삶의 선지자의 삶을 끝까지 잘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진짜 괴롭게 한 것은 이런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 오는 도전이었는데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예레미야의 삶에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과연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자기 멋대로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의 영광에 충만했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눌 때는 그 기쁨이 넘쳤는데 그 말씀을 막상 세상에 전하면 그것은 휴지 조각과 같이 버려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악한 대로 계속 진행되는 것 같고 도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헌신과 말씀과 이런 사역들이 세상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세상에 또 가정에 또 내 삶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아무리 전해도 꿈쩍하지 않는 세상,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관계, 가정, 내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에 난 내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고 금방이라도 주의 말씀이 응답될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에 돌아보면 아무도 말씀의 영향력을 찾아볼 수도 없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 갔는데 과연 그 기도의 영향력은 언제 내 삶의 내 가정에 일어나는가 이런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맞이하겠죠. 이런 말씀의 능력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도 고통하던 인물이 예레미야였고 또 우리의 고통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어떤 기도 운동이 있었냐면 See you at the Pearl이라는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See you at the Pearl. 그건 뭐냐면 국기계양대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누구보다 일찍 학교에 가가지고 다섯 여섯 명이 모여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아침에 가가지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하나님이 학교 복음화 시켜주시고 이 학원 복음화 시켜주시고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학교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했죠. 매일 기도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 니네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해서 물리지 말고 빨리 가 막 계속 그냥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보다 더 일찍 학교로 가자. 그래가지고 학교 문도 안 열었는데 대문 담 넘어서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인데 제 아내는 그 옆에 여고를 다녔는데 제 아내도 저는 남고에서 기도하고 제 아내는 여고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이제 졸업하면 이제 그만 가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는데도 대학교 가기 전에 그 학교 가서 기도하고 대학교 가 하여튼 더해. 그래가지고 제 아내는 이제 이 대학교 4년 내내 자기 얼굴만한 십자가를 얼굴에 여기 목에 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럴 때 이제 같이 영화 보고 막 그럴 때도 십자가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저도 신앙이 좋은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주변 사람 어렵게 하면서까지.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삶을 좀 돌아보면 그 기도가 다 어디로 갔는가? 제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봤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 견고한 세대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고 뉴스를 듣고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지금 대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을 비교하면 거의 뭐 미전도 종족에 비교할 바 되지 않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기도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세상은 전혀 변하지 않고 막연한 나청주의와 종교성으로 사람 마음이 다 딱딱해져 있고 오히려 더 악해져 있어서 멸망을 위해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자기는 갇혀있는 이런 상황 이런 말씀과 이런 현실의 괴리감을 대표하는 시위대의 뜰 그 차가운 바닥 감옥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 전혀 일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시위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설명하며 예레미야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기도하는 자의 입술과 그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나는 일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이라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칙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를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데,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렸어요. 좋은 씨앗을 뿌리니까 알곡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원수들이, 사탄들이 아주 가라지 씨앗을 쫙 뿌려버려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결실을 맺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엄청 빨라요. 아주 억세게 아주 성장을 쭉쭉쭉쭉 해나가는 겁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빨리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알곡들이 모두 다 압도당하고 짓눌림 당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같이 공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알곡을 완전히 압도해서 가라지는 억세고 힘쓰게 쭉쭉 자라는데 알곡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보고 종이 주인에게 나가서 물어봅니다. 이것 보십시오.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얘기했죠. 그때 그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두라. 가만히 두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가만두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까지 뽑힐까봐, 혹시 알곡 하나라도 상할까봐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인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곡이 좀 눌려져 있는 것 같아도 나는 워낙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는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만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굉장히 좋은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들은 너무나도 좋은 복음의 씨앗이라서 어떠한 가라지의 공격과 이런 억세게 되는 압도당한 상황이 있어도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뿌려진 능력, 이 씨앗의 능력은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가라지와 함께 있어도 충분히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과 그의 자신감으로 가만히 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시간이 지나면 가라지는 더 쭉쭉쭉 자라고 알곡은 곡식을 맺어서 더 고개를 숙여서 가라지와 알곡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겠다. 그때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고 하나님께 알곡을 거두어 곡간에 다누겠다라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만두라,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알곡이 다 메릴 때까지, 그 가라지가 더 명확히 구분돼서 알곡 하나도 상하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할 때, 가장 적합할 때 주의 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함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또 결코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 것이 정확한 때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때론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혹 이미 칼이 우리의 목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셔서 그의 손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쭉정이와 같은 이런 가라지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두신 거예요. 이 가라지와 같은 마음들이 사탄이 세상에 뿌려준 씨앗들이 억세게 그냥 탁 자라버리고 복음의 씨앗들은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잠시 놔둔 거예요. 가라지와 알곡이 확실히 구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뽑아내시고 알곡들을 모아서 주의 곳간에 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셨냐, 어디 계셨냐, 그의 숨결도 느끼지 않을 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그 안에서 일하고 계셨고 주의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40년간 정말 바로의 아들로서, 그렇죠? 왕자로서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모든 교육의 중심지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 누리고 또 신앙도 있었고 또 이제 40대 정도 되면 경험도 있고 또 연륜도 좀 있고 지식도 있고 아직 청년의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았던 그런 어떠한 가장 아주 일하기 좋은 때가 아니겠어요? 잘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언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났을 때는 고작 애굽 병사 한 명 죽이고 도망가는 것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간 광야에 쫓겨나서 정말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0년간 양 치는 것은 거의 그 양과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40년간 양과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래서 말도 많이 더뎌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죽은 것 같은 그 40년 동안 그 시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임재로 나타났는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준비됐냐면 세상에 그렇게 기적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 모세 안에는 감동이 없어요. 우아한 이유로 하나님께 가라는데 계속 못 간다는 거예요. 계속 가라는데 계속 못 간답니다. 철저히 자기의 무능을 깨달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사용하기 좋은 온유한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정말 내 삶을 버려놓은 것과 같은 그 생활 가운데 사실 하나님 가장 진하게 가장 강력하게 그의 삶에서 일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가장 좋은 그릇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괜찮아요. 많은 거품이 지금 빠지는 시간인 것 뿐입니다. 모든 껍데기가 바람이 불었을 때 키질하듯이 날아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진귀한 것과 가짜를 구분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그릇을 통하여서 지금 이 가라지가 억세게 우리가 누르는 것 같으나 이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온유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때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창조 언어예요. 창조 때 쓰였던 언어들이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것이에요. 창조하신 그 능력 그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무언가 조건과 무엇이 보여지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응답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누리며 주 앞에 부르짖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는 상식이고 두 번째는 지식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을 용맹스럽게 강하게 하는 지식은 무엇이냐면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는 비밀을 아는 만큼 용맹할 것이고 우리는 비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상식과 지식을 아는 자는 남들과 같이 살 것이에요. 상식이 있는 자들은 남들과 잘 어울려서 살 것이고 지식이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뜻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아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향한 비밀,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려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 비밀을 알았던 그 농부와 같이 그 일하는 자와 같이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보화의 가치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밭을 온 삶을 들여서 그 밭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지식으로 지식적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온 삶을 다해서 그 밭을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온 삶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비밀이 거기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가정을 내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 이 일터에, 이 교회에, 또 나의 어떤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비밀을 보여주실 때 나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였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만 22차례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다 비유로 설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비밀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이 비밀이 무엇이냐?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다. 예수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이 비밀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각 수만에 숨겨놓으셨는데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비밀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보는 자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요. 우리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해도 또 혹 뭐 우리가 먼저 가진 못해도 그 부르심의 소명을 완주하는 그 복, 끝까지 가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끝까지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자 영광인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우리가 비밀을 아는 지식, 아 영광의 소망을 품게 되는 것, 아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의 씨앗이 있구나, 영광의 소망이 있구나 라고 품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자들에게 늘 영광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밀스러운 지식을 계시하여 마지막 때 있을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적용하며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늦지도 않으시고 결코 일찍 오시지도 않으실 것이에요. 가장 정확할 때 나의 삶을 온전한 산제사로 받으신 그때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하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은밀한 비밀, 은밀한 지식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아는 만큼 이 상황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 우리가 그걸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며 오늘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소망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이고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텐데 그 은혜는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소명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주의 종의 기도마다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어 내 삶에 숨겨진 영광의 씨앗을 보고 하나님 나의 부르심을 끝까지 완주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개 숙인 주의 권석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